갈라디아서를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도 하셨고요. 또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야말로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 꼭 읽어야 될 책 같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내면 속에 허락된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대속이 우리의 죄를 바꾸고, 그죠? 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스태터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갈라디아서만큼이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책은 사실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2장 1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2장 16절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 약간만.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믿음의 원리로 얻는 의로움, 그렇죠?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마 이 말씀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조금도 마음에 거부감 없이 아마 받아들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 반면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이제 한 가지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믿음이라면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믿음 그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든지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뭐 믿는다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근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아무런 행위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의 믿음은 죽었다.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여주겠냐? 나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내가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지 보이는 증거가 없이 그냥 아무런 행함도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갭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집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각 집회의 어떤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는 전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선포해 달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날 하는 건 복음이 아닌가 보죠. 어쨌든 첫날은 좀 복음을 얘기해 달래.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씻어 주시고 용서, 용납,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저 마음으로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몇 명 구원받았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가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거 갖고 되겠냐고 막 이러잖아요. 또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루는 이 얘기 듣고 하루는 저 얘기 듣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갈등 때문에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절대로 무책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끝까지 읽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오해, 이러한 갭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희소식,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음식법을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떤 절기를 통하여 뭔가 우리가 유대화됨으로써 또는 어떤 외형적인 행동들을 받음직하게 행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입문하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자체가 여기 기록돼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연결되어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울사도의 조금 더 전반적인 그림이 충분히 갈라디아서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앞에만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읽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융화되어가는 이 복음의 빅픽처를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책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4장에 성령님을 아들의 영, 양자됨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5장 16절 이후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어떠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주시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열매가 뭐 속에만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삶 자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은 저들에게 이런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바울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성령은 성령으로 구원은 구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으로 믿음에 입문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른다라는 말은 성령을 쫓는다. 성령의 뒤를 쫓는다. 성령과 함께한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님께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5장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성령님은 100% 인버브되어 계시고 성령님을 제외해놓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믿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적어도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절대로 이런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은 보냄받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보냄받으신 하나님. 자, 이게 좀 약간 맥센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보냄을 받느냐. 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선교 학자들은 가끔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좀 멋있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는 이제 God of God, 미시오, 미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미션, mission of God.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멀리 뭐 중국 가서 선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샌딩입니다. 파송. 근데 하나님은 파송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파송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미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서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때가 참에 이제 이 약속의 때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때에서부터 성취의 때로 간 겁니다.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인간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왔다는 말은 율법의 규례 아래 들어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그 디맨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 보냄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될 충분한 조건을 충분한 명분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냈다. God sent the Son into the world. 여기까지는 다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다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그러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내 머리로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들이 될 명분을 충분히 갖추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께서,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들만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 나의 정체성의 중심부, 내가 나됨.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진짜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실제 동기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실제 감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부입니다. 그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 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냈다까지는 아멘으로 믿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내심입니다. 샌딩. 성부가 성자를 세상으로 보낸 같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생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보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갖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은 계시기도 하고 계시지도 않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보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액션은 주권적인 액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괜히 마음 문을 닫고 난 성령님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심 받았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충만히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끌려고 아무리 어둠이 노력을 해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잡동사니를 해치시고 그 중심부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성령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우리의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계속 욕을 보인다면 현저하게 욕보입니다. 그와 같은 죄는 정말 극단적인 죄라는 것이죠.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나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막 살 수 없다.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평생 뭐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는데 뭐 담배를 피면 지옥 가고 담배 안 피면 천당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자리에 담배를 좀 피시는데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령을 못 받아서 못 끊는다 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좀 의지력이 약하든지 아니면 또 특별히 여러분은 니코틴에 약한 사람일 거예요.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머리에 남아있는 설교는 이전에 어느 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배를 쭉 빨아서 담배 연기가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콜록콜록콜록콜록 하십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뚜렷해 제 머릿속에. 그래서 아 이렇게 저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생각하시는구나.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느냐.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너무 샤킹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너 음란한 사람 너는 성령 없어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성령의 전인 너의 육체를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느냐. 얼마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겠느냐. 얼마나 성령을 욕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가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중심부로 보내셨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뤄주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뭔가? 자, 이것도 복습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기독교 속에 모든 신학을 나름대로 고민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믿음을 단면적으로 이거다라고 한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 믿음은 아는 것이다. 맞아요. 믿음은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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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그가 어떤 분이다.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다. 그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지식이라고 끝을 낸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지식 플러스 확신이에요. 확신. 그걸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런 존재였다. 그가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 역사적인 어떠한 추론 정도가 아니라 아멘. 확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식과 확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가 꼭 더 붙어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는 지식과 깨닫게 하신과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두치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현되는 신뢰감입니다. 신뢰. 온전한 트러스트. 긍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 플러스 온전한 의존. 트러스트. 이 의존, 이 온전한 의존의 단계,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 트러스트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이라는 영적인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것이 믿음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든지 그냥 하나의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는 우리의 마음의 왕좌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성령을 믿는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트러스트한다. 그게 온전히 의존한다. 그를 온전히 따른다. 우리 안에 왕으로 세움받으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 그를 온전히 따르고 복종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린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믿을 대상이 있고 믿지 못할 대상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믿지 않으면 참 사는 게 피곤하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날이 마침 북한이 미사일을 쏜 아침입니다. 아침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6시간이 지나서 떠났어요. 비행기 탔다 내렸다 다시 타고 또 한참 기다렸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북경까지 딱 갔는데 게이트에도 내려주지도 않고 그냥 한 큰 마당 중심에 마당이에요 뭐야 하여튼 거기다 내려주고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크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뒤에 있던 두 젊은 분들이 아마 사업하러 오신 분들 같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뭔가 재밌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비행기에 대단하지 않니? 한 사람 비행기 대단하지 않니?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르다니 우리가 방금 저걸 타고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물체에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그렇다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린 타고 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오는 게 힘들었지만 돌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역시 공항 한 가운데 게이트도 아니고 버스로 우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사다리 타고 비행기 타고 딱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린 이후에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림이 길어져서 전기를 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갑자기 아나운스가 나오는데 정전됐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안에 타고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정전됐대요. 그러면서 영어로는 블랙아웃이래요. 이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런 얘기를 하나. 블랙아웃은 전기의 모든 그 서플라이가 끊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순간의 느낌이 전기가 뚝 꺼지는데 엔진이 퐁 꺼져요. 그래서 지금 고친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안에 저는 산소가 다 없어져서 숨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덥고 막 냄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야, 사람이 참 냄새나는 존재다. 한 시간만 에어컨 없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도 그냥 금방 들어온 게 아니라 붕 하다 또 꺼지고 붕 하다 꺼지고 나중에 붕 하더니 그 다음에 엔진이 브롱 하고 되더라고요. 한참 그러다가도 한두 시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가 떠났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또 그 승무원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아나운스를 하는데 하는 말이 정전 사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괜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비행기가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차는 타봤잖아요. 차는 알잖아요. 여러분 차의 제너레이터가 망가지면요. 배터리 재충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가 누전되든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엔진 꺼집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갑자기 땅에서는 괜찮지만 공중에서 정전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뭐 별의별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경우도 있겠나? 한 시간 반 서울까지 비행하는데 세상 제 역사상 그렇게 불안한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이게 언제 갑자기 꺼지지 않나? 예. 뭐 이건 뭐 좀 간단한 그런 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비행기를 하나 타는 것도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하면 그냥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의 인생 그것도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는 영원한 팔로 너를 붙드는 자다. 너는 내 안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온갖 환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온갖 터뷸런스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압니다가 아니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 주권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싸우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 우리 성령님은 싸움꾼이에요.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가 뭔가, 육체를 여러분들이 이 몸,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든 우리의 자아를 육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원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소욕, 우리 자기중심성, 자아를 섬기는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저 여기까지는 좀 육신적 이런 몸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영적인 죄가 많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거기에다 이제 술 취함, 방탕함 등이 더해져 있어요.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들, 육체, 옛사람, 아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이것이 다 육체. 근데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싸우실 때 그 싸움은 피비린내 나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나쁜 막 타들어가는 그런 화약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께서 싸우시는 자리에는 향기가 납니다. 성령께서 싸우시는 곳에는 빛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싸우시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창출됩니다. 성령의 싸움은 더럽고 추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싸움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흔적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숭고하고 아름답고 엑셀런트하고 뷰티풀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이죠.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왜 우리의 인생이 냄새나느냐? 왜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이 우리를 때문에 상처받고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온갖 나쁜 상상은 다 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것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믿음에 대한 갈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권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끊임없이 나의 소욕만을 끌도록 일으키는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나의 삶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써 있잖아요. 육체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놀라운 퀄리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권자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이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공동체로서 정말 피차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계속 그런 교회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